오늘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까지 꽤 오랫동안 이 유월절 사건을 보고 있는데 오늘로써 그 유월절 사건을 끝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지금 저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 구원의 그 현실을 보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더 공부하고자 하는데 24절에서 27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 보면 이 유월절 사건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만 하는데 유월절 양을 죽이고 성례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녀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13장 8절에 가서 보면 이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교절을 지키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몇백 년이 흘러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 한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즉 1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당시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 당시에 거기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절기를 지킬 때 자녀들이 물을 때는 뭐라고 대답하라고 돼 있냐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 그저 하나님께서 옛날에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에 자기가 참여되어 있는 것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사건을 지금 배우면서 웬만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냥 수준이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 참 뭐 고맙다.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원리를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하는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며 기념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그 역사에 즉 예수님이 아니 즉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역사 그 사건 자체가 내가 참여되는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계속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자식이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맨날 말하는 게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희도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 홍해 건너는 사건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홍해를 건너고 나도 참 만나를 먹고 있고 지금 나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도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고 우리도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도 무교병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라 지난주에 우리 내 삶 자체가 유월절이요 무교병절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지금 여기서 간접적으로 봅니다. 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게끔 지금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도 성경을 배울 때 정말 고생했던 게 그것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구원 역사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건에 내가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 컨셉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5장에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이죠.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데 지금 그 당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 출애굽 사건 지금 이 출애굽기는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바로 직후의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나오는 때 아닙니까? 지금 신명기는 이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사건들이죠. 신명기는. 즉 이제 광야 생활 뒷부분이에요. 그동안에 60만 명의 그 어른 남자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곳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 컨셉을 지금 201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구원 역사예요. 그냥 어느 시점에 어느 세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2000년 전에나 뭐 3000년 전에나 중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아, 그건 정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몰라요. 뭐 우리 뭐 친척의 친척의 누구가 뭐 연결돼 갖고 뭐 이렇게 내려와서 상관이 좀 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사건들은 구원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컨셉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요즘 일어나는 기적하고, 요즘 뭐 성경대로 일어나는 기적도 없지만, 우리는 그 요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 섭리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 사건은 구원 역사죠. 오늘 좀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몰라요.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괜히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건에는 구원적인 그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런 사건 일어났다 그러면은 무슨 사건이건 간에 거기에는 구원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괜히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해요. 그래갖고 뭐 거기에 그 이상한 그 뭐 하나님의 구원적인 복이라든지 뭐 이상하게 지네 멋대로 거기다가 그 의미를 붙여갖고는 자기를 달래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거꾸로 또 구원 역사적 사건에다가 자기가 포함이 되고 진정한 자기의 그 구원적인 의미가 또 안 들어가도 또 문제죠, 거꾸로. 그러니까 두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진짜 구원 역사 사건에는 자기를 집어넣지 않으면서 가짜적인 거에는 자기가 또 엄청난 의미를 가지려고 그래. 와,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좀 비슷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막, 예, 이게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서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이 신약의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벌써 배웠는데 우리도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고 내가 그 죽음에 참여됨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도 내가 참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지금 유월절 사건에도 예표 수준이지만 지금 내가 참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구약의 유월절 사건에 참여된 구약 백성들도 어떻게 그 사건을 참여하면서 참 유월절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약 백성들도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제사 지내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룰 것을 예표하는 수준이라는 걸 이 사람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서 그 예표 수준의 유월절 사건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참 유월절 사건, 미래죠,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그 미래의 사건에 참여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옛날 사건에 참여가 되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은 사건을 체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걸 잡으면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는 또 서로서로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교제, 성도의 연합은 그저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만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성도님들하고도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백성들, 참 기독교인들 구약에서 그분들과도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꼭 아셔야죠.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내가 어떻게 연합되었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연합이 되어 그 예수님 하신 일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연합 원리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과 서로 성도 간의 연합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나 혼자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죠. 행위 원리로 구원을 받는 걸 가르치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 받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연합 원리로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참여되고 그분 하신 일에 어떻게 참여되느냐. 그러나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 뒤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어떻게 참여되느냐를 하듯이 구약 백성들도 미래를 보면서 그 메시아에 어떻게 내가 참여되는가를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 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했다. 우리 저 요한복음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럼 아브라함도 지금 예수님 메시아 때를 바라보고 그때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금 보면서 그걸 믿고 기뻐하는 거죠. 구약 백성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지금 벌써 오셔서 이루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데 그러나 구약 백성이나 우리나 다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으로서 그 사건에 참여됨으로써 참여되고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이제는 예표 수준도 아닙니다. 그 참현실에 믿음으로써 참여되고 같이 참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성만찬 이런 게 뭐야? 예배가 뭐야?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나 대신 이루신 일들, 그리고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한 일이다. 너도 그 사건에 참여되어 있다. 너도 연합되어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거다. 너희들이 지금 그 사건에 참여되어 있는 거다. 네 현실이다 이게 지금.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성경 이야기들이 너무 이렇게 옛날 얘기같이 가르쳐지는 것 같아요. 옛날 얘기같이. 그냥 옛날 스토리. 그러니 저같이 자라날 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관계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아주 그냥 답답하게 이런 말을 못했어요. 도대체 뭐야.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고 저쨌고를 왜 배워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제 알죠 이제. 아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43절부터 보면 그 지금 이때까지 말한 그 원리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43절부터 보면은 유월절 사건을 이제 끝내면서 한 가지 더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이 할례의 원리예요. 할례. 여기 보면은 43절부터 보면은 유월절을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무조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49절에 보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에거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다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그는 회중에서 끊쳐집니다. 생각나세요?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께서 할례가 무엇이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쳐지는 것으로 벌써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재밌죠? 뭐예요? 유월절 그게 참여하냐 안 하냐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갈라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참여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참여 못한다. 이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죠?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유월절에 참여하고 안 참여하기를 갈라놓느냐. 구약서서부터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즉 그 할례가 주는 그 의미에 의하여 갈라지는 거라.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약서부터 구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 세상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재차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구약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결국에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 끝까지 이해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 진의 유대인이 잘난 맛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건데. 즉 참이 올 때까지만 예고편으로 좀 남아있으라는 거였는데 진짜 영화가 이제 나왔는데도 예고편이 더 중요한 것 같이 떠들면 여러분 예고편은 영화 나오기 전에만 이렇게 막 보여주다가 이제 진짜 영화 나오면 예고편은 없어져야죠. 그래서 극장에서도 이제 진짜 영화 나오면 예고편 안 보여주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이게 어떤 세상 예를 들어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예를 든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면은 앞으로 나올 영화에 대한 예고편을 보고 싶은 거지 벌써 보신 거에 대한 예고편이 뭐가 재밌어요? 이 이스라엘이 예고편이었는데 이게 진짜가 왔는데 계속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예고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게 정말 진짜 답답한 거죠. 좀 지나가란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구약은 세상 아닙니까? 예표 수준이라. 구약이 좋다는 거는 세상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세상을 원했던 거 아니에요. 즉 세상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한번 멋지게 좀 힘을 발휘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 네.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세상을 원한 거라고 우리가 욕하는 것도 참 좀 송구스럽죠. 왜? 요즘 교인은 뭐가 달라요? 요즘 교인도 세상적인 예수님, 세상적인 복, 여기서 좀 축복받자, 이거 아니에요? 바리새인하고 뭐가 틀려요? 근데 우리는 또, 바리새인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 그래도 요즘 교인들은 좀, 예, 좋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또 돼버리죠. 어쨌든,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라기보다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냥 태어난 것으로만은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월절이 표하고 있는 그 참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구원은 결국 죄에서부터 구원이고 사탄에서부터 구원이고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구원 모습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그 천국의 그 마지막 현실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이 세상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할례가 지금 유월절하고 연관이 돼서 저희에게 지금 보여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연관을 시켜 버리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지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유월절과 이 할례를 지금 연관을 시켜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유월절에 대해서 많이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도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지금 그거를 좀 보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는 거죠. 할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요즘 말로 하면은 포경 수술인데. 근데 뭐예요? 그 상징이 뭐예요?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것도. 즉 죄의 성품을 잘라 버리는 것인데. 즉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의 상징이죠. 즉 옛사람으로부터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즉 옛사람으로는 죽는 고 새사람으로 부활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본 것 같이 이렇게 동물을 잘라서 놓거나 그래서 그 이 언약을 갖다가 세우시는데 아니면 피를 뿌리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다 뭐예요? 그렇게 동물이 죽어 있는 모습, 피를 뿌리는 모습은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나도 이렇게 죽는 거라. 그런데 지금 할례도 언약의 표징이라서 잘라지고 피가 흘려지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킬 때는 그렇게 된다는 그런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잘라버리는, 죄의 성품을 잘라버리고 옛사람이 죽는, 지금 그런 거죠. 즉, 나의 죄의 성품이 죽어야 함을 고백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잘라지는 살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아이 때부터 이 구원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그 할례를 주는 거죠. 이 아이도 이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모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유아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모의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금 이 유아가 할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할례를 안 받죠.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도 지금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 유아 세례를 주는 그걸 어디에 지금 기준을 맞춰요?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이 신앙 고백에 의하여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에서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게도 할례를 안 주고 자기도 할례를 안 받는 자는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 정죄받고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죠. 그렇죠? 즉 이렇게 할례를 받는 행위나 또 이제 이게 할례와 세례가 어떻게 연관이 되나? 지금 아까 유월절이 신약의 성만찬하고 연관되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이 할례가 신약의 세례하고 어떻게 연관되는 걸 배울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 나의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탄을 따르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그리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에서 떠나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유월절에 참여하여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나의 국적도 버리고 나의 종교도 버리고 나의 모든 걸 버리는 모습이죠. 참 종교를 잡고 이제 참 국적, 천국 국적을 잡고 참 하나님을 잡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그 세상적 이스라엘 백성 됨에서 떠나야 하는 건데 결국 못 떠나죠. 즉 이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 연합하여 천국 시민이 됨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집트를 나오는 그 이 유월절 사건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가 무엇을 그러면 예표하는 거냐?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 신명기 30장 6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3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할례를 얘기하는데 이제 포경수술 같은 그런 할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그러면 지금 육신의 할례는 잘라버리는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도 지금 같은 원리 아닙니까? 옛 성품이 죽는 거예요.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즉 세상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아도 다 하나님께 벌내리세요. 왜?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할례를 얘기하는데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그러면 구약서부터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할례, 지금 육체에 받고 있는 그 할례가 뭘 뜻하는 것을 구약서부터 가르쳐 주시죠. 지금 육체적으로, 즉 포경수술 같은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것이 표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가 지금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표하려고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결국은 지금 보세요. 결국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로 나눠지지만 예레미야 갔더니 할례 받아도 넌 벌 받는다. 왜? 너는 마음의 할례가 없다. 지금 이 구원 역사의 흐름을 지금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는 건가? 결국 가서는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것조차도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즉 신약 시대입니다. 이제는 육체적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가 있느냐 그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건데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다. 구약적인 그런 율법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옛 성품과 옛 마음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새 마음을 주시며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이제 참 할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도 지금 그런 거를 표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신약에서 세례가 뭘 표하냐 했을 때 똑같은 걸 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창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듭나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즉 옛 성품이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성품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현실을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똑같은 현실을 지금 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시면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새 언약을 약속하시죠. 새 언약.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여기서 이제 보는데 뭐라 그러세요? 26절에 또 새 영을 즉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제 그때가 오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현실이 오순절 사건 때 이제 눈에 보이게 저희에게 잠시 보여지죠. 성령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머무시는 거 아닙니까? 떠나시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머무시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해주시고 지금 저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구약의 유월절이 참 유월절, 예수님이 이루시는 참 유월절을 표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참 유월절에 참여된 자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참 유월절에 참여될 때 참 할례를 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하죠. 참 할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참 유월절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 원리가 벌써 구약서부터 보이잖아요. 참여 못한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라야만 하리라. 그러나 다 예표 수준이죠, 구약은. 그러나 이제 진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 즉 성령님이 와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지 않은 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뭘 하건 간에 안 하건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걸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정말 내가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을 붙잡느냐, 즉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붙잡느냐 이걸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애굽이 더 그립고 지금 이런 모습들은 지금 가짜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자꾸 세상 돌아보게 되고 세상 원하고 하는 거는 우리 삶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더 붙잡아야 돼요. 더 자꾸 가나안을 바라봐야 돼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즉 자꾸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애굽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는 거. 그래서 그 우리 롯의 그 뭐야 아내가 뒤돌아봐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보는 거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꾸 천국을 봐야 되는데 이 천국은 안 보이고 자꾸 세상만 보게 되니까 먼저 그렇게 되면은 항상 불만이 생깁니다. 이게 개런티예요. 여러분이 세상 보면 불만 생겨요. 왜? 여러분 별로 가진 게 없거든. 그러니 어떻게 불만이 안 생겨요? 세상을 보면. 아, 이건 뭐야 나는. 정말 이 부자들 보면은 뭐 몇백만 불이 그냥 돈도 아닌데 나는 몇십 불도 이게 그냥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뭐야 나는. 그렇다고 내가 내 자식들을 봐도 이건 뭐야. 딴 놈들은 지금 그냥 팍팍 뛰고 뭐 이게 항상 불만이 나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됐다 해도 만족이 없어요. 또 불만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생각에는 아 저 정도 되면은 괜찮겠지 하는데 가보세요 거기 만족이 있나? 오히려 망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너무 저거 하는 것 같지 몰라도 참 없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시냐고요. 아니 이게 직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웃기는 소리 같이 들려버리죠. 이래야 조금 하나님도 찾고 또 이렇게 이게 없으면은 왜 괜히 왜 아 저거 나쁘다 하는 식으로 좀 이게 좀 여러분 참 하나님이 저희를 이끄시는 이 모습이 믿음이 아니고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래도 조금 나아야지.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믿음을 요구하신대. 왜? 보는 눈으로 보이는 수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한다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같이 하는데 왜 우리 물이 없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다며 그분이 우리 데려 나왔다며 애굽에서. 아 근데 물도 없고 뭐 이거 뭐야 먹을 것도 없고 아 맨날 만나만 주고 불만 불평이에요. 왜? 이 마음에 차질 않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믿음이거든요. 없는데 있단 말이에요.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신단 말이에요. 인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는 이게 보통 주신 게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 사실 자체도요. 믿음이 아니면 이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뭐해 정말 이게.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셔갖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이건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리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렇게 이러고 지지리도 이러고 살면 정말. 계시니까 괜찮은 거죠.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나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안 가진 게 없다. 예, 우리 그냥 좀 어떻게 그냥 뭐야? 그냥 좋은 말. 왜 그 세상에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좋은 말은 그냥 좋은 말이지. 내가 사는 데에서 뭐 그렇게 심각해집니까? 그게 그냥 좋은 말이지.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 그냥 좋은 소리. 그럼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너무 욕심 부리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버릴 줄도 알고 좀 쉐어할 줄도 알고 이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삶을 좀 멋있게 살자 이 말이 아니라요. 내 현실이 지금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뭘 이런 것이라고 믿고 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뭘 이루신 걸로 믿고 사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거는 세상식으로는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걸 초점 맞추고 사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올바른 믿음을 안 주시면 세상밖에 몰라요, 저희는. 그래서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다 세상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어? 저 사람은 저거 왜 저러지? 우리가 이상하게 좀 엉뚱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저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저거. 왜? 그 말은 너무 이 세상하고 안 맞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이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네. 왜? 너무 안 맞는다 이 세상과. 네,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오히려 세상 사람 뺨치게 그냥 세상적으로 더 날치면 이야 이거는 뭐예요? 정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 그 하반부에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지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즉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때까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지금 이 나의 그 죗된 옛사람을 벗어 잘라버리고 하는 지금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2절에 보면요. 바로 그렇게 할례를 말하고 육적 몸을 벗는 것으로 말하자마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러면 보세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뭐예요? 육적 몸을 베어버리는 일인데 그러나 너희가 세례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부활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그 할례하고 세례하고 지금 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해버리시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 모습은 성령 세례, 그 현실의 표와 인으로서 세례가 주어지죠. 그래서 저희는 구약의 할례가 지금 신약의 세례가 표하고 인치는 천국 현실을 예표하는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럼 세례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 그 저희 뭐야 새신자 공부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적어도 다섯 가지 말하죠. 세례는 성령 세례를 표하고 인치죠. 세례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그 현실을 표하고 인치죠. 그리고 세례를 물러주죠. 그래서 씻어지는 모습이죠. 나의 죄가 씻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그 물 자체가 심판인데, 그래서 심판을 예수님 안에서 벌써 받는 그 현실을 표하고 인치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의 의를 입고 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구약식으로 얘기하거나 성경식으로 얘기할 때 소유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름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것들을 표하고 인친단 말이에요. 육적 몸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아니, 입는 것이 아니라 입은 현실을 지금 표하고 인쳐주는 것이 세례란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현실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시죠. 그러면 뭐예요?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하죠. 유월절 저녁을 먹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 만찬. 그리고 무교절을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는 저희가 유월절과 무교절의 연관을 봤어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할례까지 집어넣으세요. 할례를 받아 유월절에 참석하고 무교절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이야기죠.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참 유월절에 참여하고 이제 영원한 무교절에 참여되어 있죠.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 누가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우리가 아까 하반부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아까 상반부 계속 읽으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가 결국 표하는 것이 지금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죽는 거다, 잘라지는 거다 이런 것이 지금 이런 구절들이 컨펌을 하죠. 그리스도가 받는 할례는 지금 그리스도가 어려서 받은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세례가 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받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말이 뭐예요? 결국 거기도 나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지시고 그의 몸이 찢어져 즉 할례 당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칼로 거기에 칼이 나오고 살이 잘리고 피가 흘려지는데 그 할례할 때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고 세례 바로 하나님 심판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회중에서 끊침을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구약 백성은 할례를 받아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할례에 참여된 것을 표하고 인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할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럼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된다 그 말도 맞는데 그러나 좀 잘 설명이 돼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었으니 나는 안 죽는다 이 말도 맞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했다 이 말도 성경적이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너무 그냥 예수님만 하고 나는 그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뭐 이런 것보다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런 컨셉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컨셉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즉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 말도 성경적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꼭 나와야 돼요. 왜? 성경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수준에서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게 깊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이렇게도 봐야 되고 저렇게도 봐야 되고 해서 그 전체적인 모습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렇게도 설명이 되고 저렇게도 설명이 되고 성경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공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공이라 그러면 이게 벌써 이단이 되어버리는 근데 어쨌든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 공이라 하면 창세기를 보면 이쪽 면이 보이고 출애굽기를 보면 이쪽 면이 보이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쪽 면이 보이고 해갖고 66권을 다 보면 어느 한 구절이 다 보여줄 수 없죠. 그러니까 66권을 다 보면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한에서 다는 아니죠. 물론 66권을 다 봐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수준의 상태에서는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것이 보이게 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한 구절이 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이렇게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신랑으로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친구로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왕으로도 보여주시고 왜? 그분이 다 그거니까. 그러나 한 구절에서 다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예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봐야죠.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 더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니까. 그래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66권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지나가. 왜? 좀 다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옛날에 한 책 갖고 뭐 2년을 하면은 한 책을 1년으로 줄여서라도 좀 빨리 좀, 예? 왜 좀 다 보고 싶어요. 그런 거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그래서 참 이렇게 이 할례 받는 모습, 유월절에 참여하는 모습, 또 무교절에 참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이게 전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현실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경이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의 현실. 그분이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 바로 천국 현실이죠. 그렇죠?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 이 세상 현실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초점이 자꾸 천국 현실로 가야죠. 그러나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즉 완전히 새롭게 창조돼서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완전히 부활돼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어 그 유월절 사건에 우리가 참여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예수님의 피로 이 심판이 우리에게 지나가고 우리가 구원되고 해서 무교절, 죄가 없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지금 내가 구원받은 현실이다 했을 때 이게 왜 나빠요? 근데 나는 돈이 없잖아. 근데 이런 복음을 듣고 아 그런데 난 다음 달 아파트 내기가 힘들잖아 지금.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근데 걱정이 돼요. 근데 정말 믿으시면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로 믿으시면. 우리 저 도안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가끔 야 인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정말이야 아빠? 정말 할 거야? 그래 인마 내가 할게. 한 시간 후에 아빠 정말 할 거야? 그래 인마 정말 할게. 정말이야?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너 나 안 믿어? 그래놓고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죠. 왜? 빵꾸낸 게 하도 많아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빵꾸내셨냐고요. 왜 못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시겠다는데. 근데 정말이에요? 그 기도가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가 나온 게 왜 그래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게 정말 안 믿어져서 또 정말로 내가 한번 진심으로 기대해서 완전히 믿으면 또 묻겠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렇게 말하는. 나는 그 육신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기를 세 번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처음에 얼마나 그게 아니 세 번밖에 안 했어?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구할 때 세 번 하세요? 근데 사도바울은 수준이 있어요. 그죠? 딱 세 번 하고 끝이에요. 우리 했던 기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데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기도로 매달리면 뭐라 그래요? 와, 믿음이 좋다. 너무 이상해요, 이런 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누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돼요? 그 수천 번씩 매달리는 사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하면 그냥 또 감사하지 않아요? 뭐 안 주시면 어때요? 그러나 받아내야죠. 받아내야죠. 간증거리를 만들어야지. 내가 기도만 하면 팍팍 들어주신다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믿으면요. 우리 도안이도 나를 갖다 정말로 믿으면 그 다음에 또 안 물어볼 텐데.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야. 정말 해주실 거예요? 내가 또 정말 해주실 겁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알아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성경적이 아니라 이게 개인 욕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도 알아요. 어렴풋이. 그러니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게을르게 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꾸 확인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라면 조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닙니까? 그냥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니까? 아,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가. 이게 참 너무 이상해요. 한국교회는. 그래갖고 이상한 것들이 자꾸 인정을 받게 되고 이상한 짓이 그냥 믿음 좋은 짓으로 올라가고 참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네. 그래서 여기 46도 한 가지만 46절 우리 마지막에 한 가지만 말하고 끝내죠. 46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읽고 마치죠. 그 유월절 양이 뼈가 꺾이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죠. 19장
요한복음 31절부터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왜 이렇게 다리를 꺾어요? 그래야 완전히 죽었는지를 알죠. 완전히 죽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게끔 해달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이 오는데 그때 계속 매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괜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이 성경대로.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경대로 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도 성경대로 하십니다. 전부 구약에서 예표된 그 수준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성경대로. 예, 여러분과 제가 뭘 해도 교회가 뭘 해도 성경대로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떻게 따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해하세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지금 구약의 그 할례,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해갖고 구약 백성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현실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도 할례 받았고 우리도 유월절에 참여되고 무교절에 참여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의 할례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약,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삶, 즉 무교절을 지키신, 즉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지금 현실을 살게 되는데 지금 영적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지금 나가셔서 오늘도 살 때 아 나도 할례를 받아 나도 그 유월절을 통하여 이제 무교절을 사는 자다 하는 그런 현실을 이해를 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누리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아 이런 구원을 이루셨구나. 나의 현실이 지금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게 여러분 삶의 현실이므로 성령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데까지 가야만 그래야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에, 참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나가셔서 뭐 예,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또 일하시는 것도 힘들고 정말 또 내일 또 일할 거 생각하고 뭐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잠깐이고 오히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게끔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영원한 현실이 벌써 이루어져서 그 영원한 현실을 사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은 지금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너무나 진짜 기쁘고 기쁜 삶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만큼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저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새로 거듭나게 옛사람은 죽이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졌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죄가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저희를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현실들을 저희가 꼭 기억하고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구원의 현실이 증거되는 삶과 교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